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뵌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에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위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였거나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위한 그런 기도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고 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구해서 그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린 일인데 아마 1,000마리 제물을 한꺼번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은 너무 많고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모든 종기를 다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열왕기상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사례가 그 장녀 재판한 겁니다. 두 장녀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 죽고 하나 살았을 때 서로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다 뭐 이렇게 장녀. 여러분 그런데 그 재판이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재판을 받았던 여인들이 장녀였다는 것입니다. 장녀는요 원래 레위기법 혹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장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직업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장녀다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그야말로 가난한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그래서 원통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장녀 아니고 그 시절에는 그랬던 거죠. 신명기법에 의하면 장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었던 거죠. 직업도 아니고 그거는 뭐 여하튼 그런 여인들은 어디에서 내가 장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아무데도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여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 그 이야기가 아주 잘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판단력을 갖는 것인데 그 판단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한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정의 부모들, 엄마 아빠들이 이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판단력 갖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요소에서 영향을 미치는 뭐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판사, 검사 요즘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력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압박과 강포라는 것은요 사회의 공의가 깨어질 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압박과 강포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사회가 불의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궁핍해지고 더 공공해지고 고통 속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14절에 그들의 피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입니다. 사회가 불의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판단력을 받은 지도자는 그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힘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아무런 도와줄 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편든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노동자를 편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편드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절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흘리는 피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은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부자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자와 세력 있는 사람을 편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하고 궁핍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사람을 편드는 것이다. 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3절 4절 4절입니다. 4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런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꺾어버리는 이런 통치자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라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거기에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인데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같은 말씀을 보면 해가 닳고 달이 닳도록, 해가 달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여기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은 해가 떠 있는 동안 달이 떠 있는 동안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해와 달은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대대무궁 영원하도록 오래오래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왕들이 복을 누릴 거다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는 그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불과 비가 땅을 적시는 소랑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뱀풀 위에 내리는 비,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안 오고 우기가 되면 비가 와요.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풀을 베면요, 금방 우리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풀이 금방 나듯이, 그래서 비가 얼마나 귀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 오면 우산 쓰잖아요. 이 동네는요 비 와도 우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비를 너무 기다리고 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너무 귀한 복이어서. 물론 고대 사회에 우산이 없기도 했겠지만 여하튼 지금도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우산 잘 안 쓸 정도로 비가 소중하고 비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처럼, 소낙비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악인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평강을 누릴 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괴롭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 이렇게 평강이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땅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에 원수는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고, 광야에 사는 자는 유목민들인데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지배하기도 어려워요. 스스로 찾아와서 다 굽히는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군대를 끌고 가서 정복을 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접을 받는 왕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편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편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는, 압박하는 자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왕인데, 온 세상 모든 적들이 다 찾아와서 스스로 굴복하게 되고 스스로 그 왕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승리하고 온 세상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편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일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압박당하면서 박해받으면서 흘리는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보면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렇지 않아도 비가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다 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을 어떻게 데일 수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는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거다. 그리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릴 거다. 레바논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는 뭐 레바논 백향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엄청난 숲이 가득한, 그래서 그 엄청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산 꼭대기 땅에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흔들려가지고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산 꼭대기의 그 풍성한 곡식들이 그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낼 거다 하는 거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계급, 무산계급 뭐 이런 거 할 때 뭐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뭐 이런 말 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프로레타리아입니다. 고대 사회는 부자들만 성 안에 살았습니다. 전주성 생각해 보세요. 전주성 이러면요, 지금은 풍남문밖에 없지만 여러분, 북문교회, 남문교회, 서문교회 그거 다 성문자리거든요. 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성이.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기전 다 잘라내가지고 거기 초등학교 만들고, 여하튼 옛날에 가명 다 없애고 성벽 다 헐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서문교회 옆으로 그 지금도 일본식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원래 조선시대 부자들이 살던 동네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거기 쳐들어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는 바람에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서 만든 데가 지금 한옥마을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옛날에는 전주천 이렇게 굽이쳐 돌아오면서 홍수 자주 나가지고 사람 살지 않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성 안에 살았어요. 지금 한옥마을은 옛날에는 성 밖이어서 사람들 살지 않고 거기 풍남문 앞에 전동성당 자리 거기 그냥 이 효수 그냥 이 천주교인들 효수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런데요 통치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면 부자들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눈물 닦아주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풀같이 왕성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눈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해가 닳고 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